이제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그 편지의 인사 내용입니다. 이 인사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달 이상 보고 있는데, 우선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 1절에서 7절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이때까지 본 것, 1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하여 또 우리는 이 6절과 7절에서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분인가? 지금 그런 어떤 분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고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 지금 인사 말씀에서 복음을 종합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전체의 복음을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 복음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3절과 4절,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1절, 2절 먼저 보고, 6절, 7절도 먼저 봤고, 이제 3절, 4절을 오늘 보면서 이 섹션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3절, 4절에는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을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간단하게 여기에 나온 이 복음을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3절과 4절 안에서 다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이제 8절부터 그이 인트로덕션, 이 편지의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을 하실까? 그러면 꼭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부활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시는 거냐? 영어로 번역이 되면 declare, 좀 인정된다는 단어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선언이 됐다. 아들로 선포가 됐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3절과 4절 죄송합니다. 제가 쓸게 없네요. 금방 가져올게요.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컴페어리 됩니다. 3절은 육신으로는 하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4절은 영으로는 지금 성결의 영,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좀 보겠는데 어쨌든 위에는 지금 육신으로는 그리고 여기는 영으로는 그랬죠.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고 영으로는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죠?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됐다. 아니면 디클레어 됐다. 그럼 3절과 4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좀 이해함으로 로마서 전체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갖고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지금 3절과 4절이 뭔가를 이렇게 컴페어를 하든지 컨트레스트를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는 영으로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우선 성결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 성결의 영이라 그래갖고 성결의 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래서 그렇게 푸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중에 제가 좀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성으로 3절은 하나 예수님의 인성, 4절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성결의 영이라 이거를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결의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즉 제가 이렇게 그 구약에서 나온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왜? 아니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써 있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럼 제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보통 우리가 그 뭐야 이 LXX 이게 저 로마 번호로 하면 70이란 뜻 아닙니까? 즉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이 헬라어로 지금 저 뭐야 신약이 쓰여지는데 헬라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야죠. 그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 번역된 그,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통 LXX라 이렇게 부릅니다. 70이라는 그 저걸로 해서 70이니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 성경이 되느냐 하면은 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인용을 하세요. 즉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지금 구약에서 인용이 되는 문구들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을 쓰시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무슨 책을 쓰면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뭐로 인용을 하겠어요? 한국말로 하겠죠. 그러나 한국말로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책을 쓸 때는 한국말로 인용이 돼야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을 히브리어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서 헬라어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또 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저 뭐야 헬라어도 아니에요. 또 그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이 그 그 저 네이립텅이죠. 예수님의 그건 또 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약에도 이런 단어가 있다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translation 헬라어로 번역된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우선 몇 군데 나와요. 구약에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번역 이렇게 쓰여진 데가 한 군데가 어디냐면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다윗 왕이 큰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시편 51편. 거기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성신이라고 번역된 그 우리 한국말로는 성신이죠. 근데 이 한국말로 그대로 성결의 신이라고 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51편에서 성결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갖다가 성신이라 해서 성결의 신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볼 때는. 그것이 뭐 저 이사야 63장 10절에 가도 똑같이 한국 성경은 성신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령님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3절을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의 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죽은 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가 말이 되죠. 그러나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복음이 종합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3절과 4절. 복음의 전체가 종합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좀 풀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 인정,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이 됐다.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선 그거부터 조금 좀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구절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계셨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활로 인정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거를 또 성경은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몇 번 본 구절인데, 시편 2편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맨날 본 거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거기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즉, 부활하신 거죠?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함이라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면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13장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구절들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아들로 인정이 됐다. 또 부활시키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항상 얘기할 때는 두 단계로 항상 얘기하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수준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죠. 즉,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배가 고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진짜 배가 고팠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한테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죠. 왜? 그 전에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권세를 누가 뺏어갔습니까? 그런데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 말은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메시아로서 받은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신학에 가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키노시스 티오리라 해갖고, 빌립보서에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걸로 보면은 처음에 있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그게 먼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갖고, 형체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해하면은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저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야,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이제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많은 것이 없어진 그런 예수님이 된 거라 이 말이죠. 왜? 저기 비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헬라어에는 그 뭐야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 먼저 나온다고 해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순서를 잡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게 꼭 시간적으로 먼저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먼저 내놓고 그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된 후에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 구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런 구절을 갖고 뭐 지금 딴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을 갖고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인간이 된 상태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뭔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되면서 인간이 됐다는 거를 증거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만 오늘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갖고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그 성육신 하는 성육신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제가 그 소율이 문답 베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소율이 문답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100%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보태지는데 그 사람이 보태지는데 그 사람의 형태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오죠. 참 몸이 보태졌어요. 그러나 몸만 보태진 게 아니라 지각 있는 영혼까지도 보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설명해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몸과 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영에다가 인간, 몸과 영이 지금 이렇게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혼도 갖고 계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영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냥 몸만 있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떤 몸덩어리만 있고 뭐 인간적인 그런 그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하나도 할 줄 모르면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냥 인간의 몸만 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도 지금 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셨는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군데 좀 읽어드리고 좀 내려가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즉 지금 우리 인간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고 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리고 14절에 내려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선 먼저 지금 이 3절, 4절은 오히려 이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던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지금 어떤 인간을, 즉 이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신 분서. 인간이었는데 이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많죠.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인간이 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왜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성경이 어떤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즉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보내사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제가 좀 내가 말해놓고도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짝짝 다 커요. 제가 그러나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참 이게 신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여기 보면 지금 보내사 그랬죠. 그리고 먼저 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다는 이 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의 혈통, 즉 지금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가 아니죠.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오시는 분도 아니고 구약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항상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 구약을 항상 이해하시려면 구약은 예표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의 예표는 항상 먼저 부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미 잠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짐이 완전한 이루어짐이 아니고 궁극적인 이루어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구약 수준 내에서 이루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이루어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이거 지금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요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죠. 사무엘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지금 다윗 왕한테 하는 얘기죠. 다윗 왕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제 죽을 텐데 너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그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즉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너에게 이제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표가 그 약속이 솔로몬 때 세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예표 수준에서 구약적으로 이루어져요. 즉 솔로몬이 진짜 세상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궁극적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예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솔로몬이어야 되고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뭐해요? 성전을 짓죠. 즉 참성전. 여러분과 제가 참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참성전 아닙니까? 천국이 참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잠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그건 참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지만 오래 못 가요. 망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참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전을 지는데 아주 시시하게 구약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예표 수준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짓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솔로몬 나라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굳게 섭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지금 신약에서 뭐 신약을 쓴 사람마다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만 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 잉태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다윗의 위, 아까 그 솔로몬을 지금 얘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윗의 그 위가 그 다윗의 자손에게 이제 주어져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국 사도행전에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본 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폐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라 그럽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다윗의 자손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지금 그 마태복음 1장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즉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벌써 구약서부터 약속된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써서 지금 아들을 이어지게 해서 그러하여금 성전을 짓고 나라를 굳게 세운다 한 것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그것에 지금 그 중심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갑시다. 이 두 구절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두 성품을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거는 부인하면 안 되죠.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구분이 되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인간의 말로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됐는데 연합이 돼요? 근데 구분이 되어 연합되어 있어요. 뭐랑 똑같아요? 원리로는 삼위일체가 그랬죠. 삼위일체가 완전 연합인데 또 삼위로 구분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성품도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나 인성과 신성이 섞이는 게 아니가 구분되어 있어요. 인성은 끝까지 인성이고 신성 끝까지 신성이지 그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었는데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 연합이면서 완전 구분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셨죠. 참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로마서를 이 1장 3절 4절 이해하냐면은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완전히 인간이 된 것을 보여주고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부활하셔서 이 4절 말씀 같이 부활하셔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거기 그건 다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3절과 4절이 예수님의 두 성품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종합한 내용이라 함이 더 옳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two stages. 즉 소열이 문답은 저거를 어떻게 풀어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높아짐. 즉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지금 나오는 거죠. 3절은 예수님의 낮아짐, 4절은 예수님의 높아짐.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일문답 27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보여줄 건데 지금 간단하게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 소율이 문답 28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로마서 전체를 통해 더 자세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줄 겁니다. 복음은, 즉 이거를 이해하세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아니라 너무나 복음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게 복음이죠. 복음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영원한 현실도 복음 내용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태어나시는 거기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거기까지 아니 그거보다 더 광범위하죠. 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죠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전체 삶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소리가 아니죠. 복음의 중심이죠.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거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즉 예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두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영광. 이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뭐예요? 이 세상 33년만 산 것이 전체 생애가 아니죠. 메시아로서 지금 천국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죠. 즉, 고난만이 아니에요. 영광도 있단 말이에요. 패러니 고난, 그다나 그다음엔 영광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고난 그리고 영광이에요. 이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독교인을 사는 게 아니라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패턴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영광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 전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패턴이 꼭 고난 그리고 영광. 예수님의 삶 전체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몇 군데만 보죠. 누가복음 먼저 24장. 누가복음 24장 26절. 2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약하시다.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약한 모습이 지금 낮아지시면 이제 능력으로 하는 거는 높아지심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이 패턴, 예수님의 삶의 패턴, 낮아지심, 높아지심. 십자가는 지금 약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왜? 낮아지시는 모습이니까. 그러나 부활은 능력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셨는지 삼고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구약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구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뭐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성경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거했다 말이죠. 3장,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의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 구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읽은 거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는 뭐 약하심이라든지 지금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육체로서는. 우리 지금 3절, 4절과 똑같아요. 육신으로서는. 그리고 영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저, 뭐야. 이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즉, 낮아지심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즉, 높아지심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4절을 지금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육으로는, 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육으로는 이것을 지금 낮아지심으로 이해하시고, 영으로는 이것을 높아지심으로 이해해도 지금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즉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거는 지금 낮아지심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거, 이것은 부활이죠. 부활, 이제 그것을 이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도.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육신으로는 이 말은 뭐고 영으로는 이 말은 뭐냔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육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과 저나 모든 인간이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체를 보면 육으로 태어나서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패런이 육신으로 나셔서 영으로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패런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지금. 육은 부정적으로 성경에 나올 때는 영과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죠.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성령님을 소유한 믿는 자. 이렇게 육과 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부정적으로 반대, 영의 반대로 표현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육이 그냥 우리 몸, 그냥 우리의 이 육체적인 이 몸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즉, 인간의 상태. 이 세상에 속한 그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 육이라. 이렇게도 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상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부활한 몸,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세요? 아니면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속한 인간 수준의 몸으로 태어나세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지신 몸도 인간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영화로운 몸, 그것도 인간의 몸이죠. 왜? 여러분이 가질 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이 영화로운 몸을 갖는데 그것도 인간의 몸인데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진짜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의 그 몸으로 오십니다. 지금 이 인간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상태, 이 상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이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을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오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육으로 오신 상태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천국 현실, 영의 상태, 즉 영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영이라 그러면은 그 좀 이렇게 귀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영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죠. 즉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몸을 영적인 몸이라 그럽니다. 그 영적인 몸이라 그랬을 때 뭐 만지지도 못하는 몸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영적 삶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으으으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서 영적 삶, 영적 이 몸, 이 말은 천국적이라 이 뜻이죠. 그 천국 삶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 삶이라는 게. 그냥 무후 하는 영적 삶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즉, 영적인 몸이라 그러면 천국적인 몸이라 이 말이죠. 즉, 육으로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육으로 오실 때는 완전히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 즉 세상에 속한 그 인간의 상태로 오셔서 부활하면서 이제 그 상태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천국적으로 이제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구원하시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이제 영으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 그걸 완전하게 증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패턴을 지금 잘 이해를 하세요. 세상에 속한 인간 수준으로 오셔서 결국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그 모습은 이제 세상과 관계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대조하려고 처음에는 육신으로는 하고 그 다음은 영으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뭐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되는 것을 지금 구원이라 그러는 거냐고요. 지금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삶을 사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하여,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5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영적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영적 삶을 이해하셔야 구원을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셨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되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전부 세상 중심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전부 세상 것으로만 얘기가 되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곳에는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완전한 인간이 됐을 때 계시는 그곳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 삶을 살라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그 삶이 영적으로는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즉, 천국적인 삶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정말 복음대로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즉 복음이 가르치는데 그 복음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전체 삶을 보면 분명하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목적이 뭔가가 복음에서 보여진다 말이에요. 즉 예수님한테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도 세상을 바라겠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풀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세상적인 것을 뭘 갖고 계시는데요? 뭘 세상적인 걸 누리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적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즉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영으로 부활된 그 하나님은 이제 세상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보세요. 육신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참 하나님 아들이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은 무슨 내용이고 무슨 목적인지 이제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거를 풀어주려고 이제 로마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괴롭기만 합니다. 진짜예요. 세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것도 참 기독교인이면 괴롭죠. 그렇지 않으면 그 괴로움도 없습니다. 왜? 다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천국 좋아하고 있네. 보이지도 않는 걸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 삶은, 즉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그 참 삶은, 즉 천국의 공기를 마시며 그 천국의 그 기쁨을 갖고 사는 그 삶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 감춰진 삶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냥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입니까? 하나님, 신성 하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겁니까? 신성 하나님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성경이 얘기하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죠. 왜? 죽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로 했으니 진짜로 죽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되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인간이 되신 겁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그 인간하고 차이가 있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제. 같은 수준의 인간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과 저도 구원 전하고 구원 후에 내가 인간으로서 누구냐 같은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 하셔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현실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원리가 나오죠. 부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가난했던 우리가 부하여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셔서 그래서 우리도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기에 참여돼요. 즉 예수님께서 천국 분께서 이 세상 분으로 오셔서 이제 세상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천국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인간이 되셔서 여기서 33년 살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인간이지 세상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속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나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뭘 더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육신으로서 그냥 태어난 나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으로 부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이제 부활할 겁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만 이해해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입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처음에 1장, 2장, 3장은 좀 괴로우실 거예요. 왜? 그 인간의 인간으로 난 그 현실. 더군다나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죄에 빠진 인간으로 죄의 세상에 태어나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진짜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가가 이 1장, 2장, 3장 이 괴로워요. 한참 동안 걸릴 겁니다. 3장까지 가려면. 그러나 이제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해서 5장부터는 빛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사는 그런 빛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즉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연관이 되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관여해서 이것은 이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두 단계로 이르셔서 천국적으로는 영광의 벌써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고난입니다. 이 패러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패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해놓으신 기독교의 패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요. 초점을 부활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 천국 삶에 맞추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너무 세상이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게 있다. 왜 더 좋은 거를 못 가지고 후진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더 좋은 거를 자꾸 볼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좋게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란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거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거기에 모든 힘을 들어가게끔 해주셔야지. 근데 뭐 하긴 우리 삶이 우리도 이때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잘 되는 걸 구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구했는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를 추구하고 산 것 같이 들리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잔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교회.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 영적으로 성공하는 교회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 기쁘고 기쁜 소식 복음이 저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천국의 삶이 그 천국의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께 그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천 장로 교회 천국 시민들이 모인 교회로서 천국의 현실을 더욱 잘 증거하며 천국 삶을 살며 천국의 인간들로서 천국 현실을 더욱더 잘 증거하는 교회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